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 강해를 한 두 서너 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맨 뒤에부터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장 두 장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제목은 여호수아의 고별사 해서 23장부터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뭐냐면 요즘 우리나라 교회에서 뭐 교회 경신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때인데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 그 마지막은 그 언약을 경신하는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이제 맺었는데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다짐한다는 뜻에서 후속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여호수아가 주는 교훈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23장과 24장이 있는데 23장에 나오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4장 마지막 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는 마지막 고별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두 개의 메시지를 줬는데 오늘 준 그 23장의 메시지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넌 나이가 많다 그래요. 굉장히 어떻게 듣기 좋은 출발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제 너 이제 곧 내가 데려가겠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보면 이제 너 일은 다 끝났다 이제 접어라 이제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뭐 속 달관 얘기는 아니겠죠. 다들 좀 더 오래 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좀 묘한 것은 뭐냐면 그 13장으로 가보세요. 그 여호수아서 13장에 가면은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 두 번씩이나 말해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은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말씀은 13장에서 저 앞에 13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게 좀 섭섭한 말이지. 이렇게 늙도록 지금까지 뭐 했느냐? 뭐 그렇게 추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내가 나이가 많은데 아직까지 가나안에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그 목록을 쭉 얘기하신다고요. 이러이러한 땅이 아직 정복되지 않았다. 그래서 좀 섭섭할 수가 있거든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근데 여호수아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흐른 그 세월이 온때간이 23장이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13장에서 13장 1절에서 넌 늙었다 두 번 강조하시고 남은 땅이 많이 있다, 정복할 땅이 많다 명단까지 주시고 그 다음에 23장 1절에 와서 또 다시 또 넌 늙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해 전에도 늙었고 지금도 늙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늙은 기간이 아직 길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늙은 후에도 사실 오래 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남은 일을 완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길이겠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서 이제 고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마치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서 후속 세대를 위해서 그 세대를 물론 포함해서 훨씬 더 젊은 세대들이죠. 이 사람들은 출애굽 세대가 아니죠.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이 장하게 느껴지고 그 같은 지도자의 참 권면의 교훈을 받는 그 세대가 복받은 세대죠. 그래서 우리 세대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배경을 가진 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23장도 그렇고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 그 구속의 역사, 구원의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리뷰하는 것이 나와요. 처음에 쭉 이렇게 하나님을 베푸시고 권능을 드러내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했었고 또 이렇게 순종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역사를 리뷰하면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지휘하고 그 다음에 그 땅들을 다 지파별로 분별을 마쳤어요. 이제 이것은 그 믿음의 생활의 그 믿음 생활의 아주 긴 여정을 거친 그 신실한 연장자들 그 리더들에게 주는 큰 교훈이고 또 소명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에는 믿음의 어른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른들이 꼭 필요해요. 근데 이제 아무나 어른이 되는 건 아니죠. 나이만 많다고 뭐 어른 되는 거 아니고 어른 행세를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른 중에서도 굉장히 미숙하고 유치한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른 생활을 하나님과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원숙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신앙 체험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어야 되고 후세대를 위한 등불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경동체에 어떤 교훈을 남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제 교회는 다 젊은 사람들 원해요. 젊은 사람들 많이 와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도 뒤로 물러나서 아 이제 이 다 젊은 사람 다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젊은 여호수아도 필요합니다. 늙은 여호수아도 필요합니다. 교회의 장로를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우리 교회들의 현실은 그런 그 성경의 의도를 아예 무시라도 하는 듯이 완전히 세상적인 잣대로 그냥 직분을 너무나 쉽게 줘버려요. 우리 교회가 타락한 중요한 원인 하나는 지도자라고 세운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인 거죠. 강단이 약한 까닭이 하나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신학교를 가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들이 갖고 안수를 받지 말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받지 말았어야 하는데 받았기 때문에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교회가 점점 말씀에서 멀어지는 그런 불가피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이와 같은 그 신실한 유업신앙을 지니고 끝까지 사는 사람들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런 분들을 존중해야죠. 여러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시련과 역경 속에서 쌓인 그 깨달음을 그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솔직하게 뭐 그 사람들이 완전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가 그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체험의 목소리들을 듣는 것은 그 자체가 크나큰 복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뭐 체면 차리고 뭐 직분 따지고 뭐 하고 하느라고 그런 나눔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그런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자신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에 참 이 교회가 겉으로는 엄청난 성장을 한 것 같죠. 근데 보면 사실 그걸 가지고 옛날에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뭐 세계 선교는 우리나라가 다 맡아서 해야 한다는 듯이 얘기하고 우리나라의 그 양적 성장을 뭐 특히 미국의 선교사도 아직 갈럽을 하기 때문에 와서 보라고 아직 글로리파이 하고 막 그래서 또 미국에 선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세월이 지나서 결국은 빵꾸가 난 거 아니겠어요? 속빈 강정과 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달지만 안에는 통증 비었어요. 교회 비리가 막 속속이 드러나니까 세인이 다 알게 됐고, 예, 그래서 이제 갱신운동을 외치는 분들이 많죠. 우리 세길교회도 그런 갱신된 교회의 이상을 가지고 시작하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갱신된 교회일까요? 교회 갱신이라고 그러면 교회 비판이 주종을 이루어요. 교회 갱신을 외치는 분들의 글이라든지 말들이라든지 그들의 세미나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교회의 잘못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거든요. 그거 잘하면 이제 또 그 사람 또 뜨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것은 뭐냐면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신통치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갱신운동 세미나에 그 뭐 유명하신 분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거기 모인 분들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그 강사가 대안은 없습니다. 제가 속으로 솔직해서 좋긴 하지만은 이건 무책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성경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거 아닙니까? 대안이 없는 비판을 듣고 나면 말이죠. 이 분노만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아니 대안이 없으니까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한심하니까. 근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자주 타락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부패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부도덕을 지적하셨어요. 예. 그렇지만 다른 것이 뭐냐면 동시에 살 길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대안을 제시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안이 없는 비판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판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들의 경우는 대안이라고 해야 그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실현성이 낮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신학교를 계획해야 한다든지 뭐 교단 정치를 막아야 한다, 뭐 교회 대형화와 뭐 기업화를 우리가 퇴치해야 된다, 뭐 목회자의 질을 높여야 한다, 뭐 기복신앙을 버려야 된다, 뭐 직분 남발을 삼가야 한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얘기들이 나돌지만 사실 그런 얘기 수십 년 동안 있어왔어요. 근데 뭐 변한 거 있습니까? 오히려 더하죠. 더 악화됐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갈 대로 갔다 오니까 비판도 아주 그냥 굉장히 더 거세지고 또 미디어에서는 그냥 뭐 이게 잘 나가는 아이템이니까 그냥 눈이 헤집고 뭐 그런 교회 안에 비리나 이런 거 파헤치려고 하잖아요. 교회도 이제 동달아서 자가 배안을 한다 이제 그러긴 하죠. 그렇지만 대개는 지성인들의 강연장에 불과해요. 우리나라 교회 부패의 주종을 이루는 그 해당 교회들에서는 자체적인 갱신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상 뭐 변호만 하지요. 근데 사실상 자체 갱신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영성이 없어요. 그런 영성이 있었다면 벌써 교회가 개혁됐겠죠. 여러분, 교회 갱신을 위한 비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쉬운 것은 성경에 근거한 간단하고 직설적인 대안 제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여호수아처럼 성경을 들고 나와서 구속의 역사를 리뷰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또한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예, 우리는 이 사람의 말을 들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강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메시지도 결국은 성경을 강해하는 것이에요. 근데 뭐 인간적인 무슨 예화나 뭐 이런 것들 잔뜩 갖다가 세상 지식을 덧 입혀서 그것이 복음이냐, 그냥 한번 듣고 나면 뭐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얘기들, 그런 임팩트가 없는, 성령의 감동이 없는 그런 얘기들로 꾸며버린다면은 남는 거 아무것도 없겠죠. 하나님의 갱신 방법은 간단한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먼저 회개하라.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자기 눈에 들 법부터 제거하라. 그 말씀을 들었던 회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 눈에 들보가 있다. 근데 다른 형제의 눈에 티가 있다. 티와 들보를 대조시킨 건데 이게 과장법이죠. 근데 그 말 듣고 사람들이 다 와 하고 웃지 않았을까요? 눈에 대들보라니 내 눈에 대들보가 들어갔던 생각이에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생각할수록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하나님 어쩌면 다른 사람 눈에는 티를 보시고 내 눈에는 대들보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 대들보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은 경신 운운하는 것은 자기 의에 불과한 것이에요. 경신이라는 것은 뭐 입으로 되지 않잖아요. 자기 잘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학위로 되지 않습니다. 세미나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비해야 되고 자기 잘난 것을 줄이고 의로운 일들을 광고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옳은 소리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다가 그것이 자연히 우연히 알려져야 그것이 감동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기도원이 그렇게 많고 새벽기도가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경신을 위해서 오늘날의 교회 형편을 생각하고 기도원 찾고 뭐 새벽기도 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른 사람 눈에 드러나는 뭐 세미나다 무슨 운동이다 무슨 뭐다 하는 이런 것들은 많이 드러나고 나오죠. 그렇지만 내 눈에 들불을 빼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일은 참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많아야겠죠.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회 갱신을 한다고 할 때 무엇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죠. 뒤틀린 거 펴는 것입니다. 비복음적인 거 밀어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거 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이 아닌 거 다 배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 경신의 소명은 먼저 본 사람이 먼저 느끼고 깨닫는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자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나부터 계획되어야 됩니다. 나부터 계획이 되려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나 자신을 뭐 보이면서 하는 겁니까? 혼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겸비한 자세로. 내가 먼저 경신이 돼야죠. 소명을 받았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소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환상을 봤어요. 근데 그 보호자 옆에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다 자기 얼굴과 자기 발까지 다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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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 보고서 자신의 죄를 통감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굉장히 표피적으로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보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죄인이라 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죄 중에 태어나서 죄로 덮이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평소에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저 양심에 가책이 되는 일 한두 가지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 죄인이다 정도는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우리보다 어떤 면으로라든지 훨씬 나은 사람이었죠. 우리 중에 나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히 자기 혀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어요. 사람의 입이라는 것은 열어도 문제고 닫아도 문제예요. 입은 사용하라고 준 것인데 우리가 이 혀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으로 죄가 막 나오거든요. 이 목회자들의 큰 죄악의 하나는 강단에서 복음이 아닌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갖고 월급까지 받아요. 그는 뭘까요? 교인들도 잘못한다는 얘기죠. 제가 잘 아는 복음주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 뭐 설교도, 강의 설교도 잘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겸손하시고, 여러 면에서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에 입각한 말을 해도, 그래서 똑똑한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그래도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경우에는 죄가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똑똑한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메시지를 아주 잘 강의하고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뭐 거룩하겠지, 경건하겠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분하고 어느 날 담소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목사님은 얼굴이 항상 어두운데 그 까닭이 뭡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제 마음 속에 분노가 있나 봐요. 이분은 교회의 현실과 이 목회자들의 그 엉터리 그런 설교들을 듣고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상해서 상하다 못해서 분노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 치미는 분노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게 진짜 얼굴까지 드러나는 거죠. 밝지 못해 우울해 보이고 굉장히 침통하고 어두워요. 우리들 아무리 좋은 말로 교회 갱신이니 교회이니 하고 외쳐도 우리 마음이 바로 잡혀있지 않으면은 자기 분노의 표출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하면 화풀이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자기 죄를 씻겼습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그 입에다가 불붙은 숯불을 갖다 댔어요. 뭐, 이건 입을 지진 거죠. 죄가 용서됐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용서의 숯불을 체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를 보내십시오. 우리를 작은 갱신된 교회의 한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순서가 옳은 거죠. 자기 죄가 씻어진 것을 확신한 후에 하나님 미래 자원했어요. 이것이 이제 소명을 받은 자가 거쳐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내 입을 열기 전에 내 입에 숯불이 와 닿아야죠. 내 악과 입술의 죄가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악심이나 분노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교만이나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를 제시를 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를 제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은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요즘은 회개다 뭐 용서다 이런 말 별로 나오지 않죠.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극히 낮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뭐 우리가 계획을 한다, 경신을 한다, 뭐 어쩐다, 이런 것을 한다고 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 경신을 부르짖는 분들 보면은, 대체로 교회나 기독교 단체의 지도자들이거나 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의 전체를 밟아야 하거든요. 뭐 이런 말은 우리 자신에게도 포함됩니다. 하늘의 성전재단에서 집은 타오르는 숯불이 자기 입에 닿기 전에 말하지 말아야 돼요. 잘난 척하지 말하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 가지고 나와서 의인인 척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입술은 자신과 교회의 죄를 놓고서 통회해요.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뭐라는 것을 보았다면은, 그래서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경신 세미나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 나 하나 못 봤어요. 그런 문제를 놓고서 그야말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우리들이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신학을 했다 그러면은 바울 신학 했다면 다 알아주면서 왜 바울의 겸손과 바울의 눈물은 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꾸짖고 교회 경신을 역설했습니까? 어떤 자세로 비보금적인 무리들을 비판했습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행전 20장 19절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20장 31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3장 18절. 이것이 성령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경신의 목소리예요. 눈물이 없는 교회 경신은 자기 의의 표출이에요. 그런 것도 하나의 유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잔참 하다가 또 지나가 버려요. 언제 그랬더냐듯이.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말로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른 사람 보고 주문하지 말고 자기 자신부터 눈에 들풀을 빼야겠죠. 예,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경신이다 교회는 그 심각성이 뭐라는 걸 알아야 되는, 진짜 뭐 교회가 썩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그거 다 알아 이제. 그러나 그런 것을 놓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것을 놓고 나눌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시편 기자도 말하기를 119편 136절에서 이렇게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분이 이 시편 저자가 어디서 시냇물 같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법들을 지키자는 이 불순종하는 백성들 때문에, 이 악한 무리들 때문에, 이 쓰러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부패상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신의 물처럼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글쎄 그런 눈물 한 방울이라도 우리에게 있으면은 교회가 경신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경신경신한데 교회가 경신되지 않아요? 눈물이 없는 그런 이제 지적인 이야기들로 앞뒤를 채우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을 하기 전에 그 바로 앞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것이 선행된 거예요.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율례를 가지고 제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능력을 주시고 저에게 성령을 부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율례를 지키지 않는 것 보고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고 눈물을 시냇물처럼 흘린다 그랬거든요. 눈물이 그냥 나오나요? 주님의 가르침에 이거 해내고 그 가르침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고 그것이 내 심령을 압도해야만 그래야만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없고 그 적당히 넘고 그럼 학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가요? 뭐 목사라고 해서 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시냇물처럼 먼저 흘러야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그래서 강의가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화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최고의 지성과 최대의 계시를 받은 대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눈물로 사역했어요. 눈물로. 바울이 뭐 자기 예루살렘에 무슨 뭐 박사학위 내걸고 자신의 어떤 뭐 바리새인으로서의 그런 백그라운드는 제시하고 학자로서의 그 모든 것을 자기 명함에 찍어서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역했습니까? 눈물로 사역했어요. 이 사람. 사실 우리는 회개와 겸손과 눈물이 없이는 의로운 심령으로 교회 갱신을 외칠 자격이 없습니다. 특히 이것은 갱신운동을 하는 지도자들께 적용되어야 하는 교훈이죠. 왜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을까?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을까? 그런 것을 놓고 우리가 사실을 한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청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도 바울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주면서 먼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교훈한 것은 지당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교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랬듯이 경고와 함께 격려의 요소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갱신운동을 하면서 교회의 잘못을 비판할 때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격려가 없어요. 사람이 격려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격려를 해야 되죠. 교회가 썩었습니다. 나 자신도 썩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많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격려하신다 이거예요. 내 걸 보고 한탄하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 격려를 하나님이 아직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해초리를 드시지만 그 해초리의 끝에는 언제나 자비를 먹으면 꼬리표가 달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을 들으면은 대개가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니까 내 속이 좀 시원해지죠. 잠시 동안은. 그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우울증이 오죠. 분노가 치밀고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대책이 없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항상 격려하세요. 왜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세요. 내가 알아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동정하십니다. 자비와 동정이라는 꼬리표를 붙이시고 우리를 독려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자비와 동정을 머금지 않은 하나님의 매질은 없습니다. C.S. 루이스와 미국의 어떤 영문학 교수가 이 편지를 주고받은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책으로도 나왔는데, 그 미국 교수가 이제 낸 건데, 그 제목이 Severe Mercy. 가혹한 자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할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시비하신 분이 가혹하고 혹독할 정도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자비다. 그 자비가 항상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 자비는 하나님의 애끓는 그 사랑의 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깊은 자비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께 준 격려의 말이 뭐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여호와가 우상 숭배에 빠진 너희들을 아직 버리시지 않았으니까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격려의 말입니다. 우리들도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근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리더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진창에 빠지는 교회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감동과 그런 영적인 스태미나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본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서 알고 하나님의 그런 시비한 멀씨를 체험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썩었다는 것도 알고 복음이 뭐 수십 년 동안 세속주의 강단에서 오염된 것도 아는 사람 다 알죠? 근데 한심한 현상을 계속 지적하는 그런 의식 교인들도 우리가 다 있다는 거 알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그런 현상적인 분석이나 도덕적인 제안 이상의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바울처럼 눈물을 흘리고 교훈하는 하나님이 보내준 종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리뷰를 하면서 우상 숭배의 위험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severe mercy를 체험하게 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말을 전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에게 그런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 많죠 많아. 그렇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눈물을 머금은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와 용서를 체험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어디 있을까요? 아직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준비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야말로 눈물로 탄원해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부터 회개하고 십자가의 용서를 체험하면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면 교회도 바뀝니다. 교회 갱신은 나 한 사람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썩어도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속하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끝까지 남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세월 동안 수백 년 동안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도 선지자들을 일으키셨고 남은 자들을 보호하셨어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쭉정이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정화 방법입니다. 옳고 그런 것이 때가 되면 밝혀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될 수 있고 부흥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갱신될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돼.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긍정적이 될 것이고 얼굴이 훨씬 더 밝아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꼴만 쳐다보면 정말 분노만 나서 내 얼굴이 찌그러들지 않겠어요? 가뜩이나 늙어가는데 그런 것 때문에 더 주름살 하나 더 생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 여호수아가 마지막 메시지에서 백성에게 남긴 말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고 가나안 땅에서의 부패를 너희들이 막아내야 된다. 그렇게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한마디만 더 드리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오셨죠. 성경의 기록상으로 예수님 딱 두 분 오셨죠. 그렇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오셨을 거예요.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사람의 보이는 앞에서 우시지 않았을 뿐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한탄하셨어요? 얼마나 괴로워하셨어요? 그거 곧 멸망된다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몇십 년 안에 그 예루살렘 성을 철저하게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70년에 와가지고 다 때리고 오셨거든요. 엄청난 학살이 있었어요. 주님 그거 보시고서 우셨다고요? 우리들의 교회가 이대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갑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고 또 어떤 면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거 보고 아 좋다 하고 웃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주의 나라를 위한 의로운 눈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눈물이 있기를 기원합니다.